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여러분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는 꼭 많이 들어보셨네요. 네. 걱정했었습니다. 이 곡도 안 들어보셨으면 정말 무너질 뻔했는데 제가. 네. 유명한 곡이죠. 이 곡은 2011년에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에서 미션곡의 일환으로서 가수 이적 씨가 작곡한 곡입니다. 메인 MC의 유재석 씨와 한 팀을 이뤄서 유재석 씨의 인생 이야기를 밑바탕으로 말하는 대로라는 곡을 작곡을 했었죠. 신인 개그맨이었던 유재석 씨가 오랜 무명의 시간을 거치고 이제 성장해서 장수 프로그램의 메인 MC가 되기까지 자신의 20대 시절을 되돌아보는 이야기로 채워졌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러드린 것보다 이렇게 준비해줄 줄 몰랐는데 제가 끊어서 읽어드릴게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난 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를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이렇게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는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지. 그때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이게 그 가사입니다. 젊은 청춘들이 그들이 대학 시절 꿈꾸었던 이상과 그들이 마주한 삶의 현실적 괴리감이 너무나 커서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도무지 답을 낼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공감을 일으켰던 가사였습니다. 또 이제 가수 이적 씨가 노래하는 스타일 자체가 뭐 고음을 꽉꽉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 졸이는 듯한 목소리로 조용조근 나긋나게 그렇게 가사 전달을 해주었고 또 가사의 모토가 되었던 유재석 씨의 삶이 어우러져가지고 대학생들과 특히 취업 준비생들, 사회 초년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었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골로새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핵심적인 골로새서의 정수라고 불려지는 본문입니다. 또 몇몇의 책들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 신학의 정점을 표현한 구절이다라고까지 칭송을 합니다. 골로새서에 관한 여러 가지 서적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들을 보면 대부분 많은 페이지, 많은 양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해석하는데 페이지를 할애를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과 해석 또 그 신앙적 접근을 다는 책이 따로 한 권이 있을 정도로 이게 권으로 또는 논문으로 표현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왜 이 본문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가? 표면상으로 드러난 글을 읽었을 때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신 여러 사역의 내용을 그냥 정리한 표현 같기도 하고요. 이 본문을 처음 읽으신 독자라면 뭐 창조와 또 교회에 관한 이야기네 정도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 안에 비슷한 본문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생각나는 그 여느 본문과 큰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이 본문이 골로새서의 가장 핵심이며 사도 바울 선생님 신학의 정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먼저 이 골로새서에 나온 특징과 내용들을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특별히 골로새서 서두에 나오게 된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이 편지를 읽는 1차 독자였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먼저 좀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유한 세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히라폴리스, 그리고 골로새입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역의 중심지로 정하고 또 3년간 사역을 하면서 직접 이제 사역한 도시이고 교회였었지만 골로새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굉장히 활발했었기 때문에 이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역과 그 내용들, 교회에 관한 내용들이 골로새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골로새 교회를 단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은 없었지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사역의 바운더리 때문에 사역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과 그분이 전했던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복음화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었던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직접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이렇게 편지로밖에 전달할 수 없었는가? 못 갔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척하지도 않고 심지어 방문해 본 적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 세팅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교회의 사정을 얼마나 알아서 그 교회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했었을까요? 이제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가능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골로새 교회의 감독 혹은 목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 알려주었고요. 그 내용을 듣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작성을 했고 또 전달을 해주었던 것이죠. 그 요약을 해보면 이제 골로새라는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를 이뤘었던 그 교회였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 이제 에바브라로 지정되는 그 사람에 의해서 1차 복음화가 이루어진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그 문제의 내용을 가지고 직접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을 방문하였었고요. 내용을 인지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제 골로새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보낸 편지가 오늘 골로새서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신약의 정점이나 정수인 내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관한 명확한 진리를 정금 같은 언어로 표현을 해주었다라고 책들이 말을 하죠.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단순히 문학적인 접근도 대단한 것이지만 골로새 교회의 배경과 문제를 읽어보았을 때 이 골로새 교회에 존재했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골로새 교회의 어떠한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답을 해주었는가. 다시 말해서 과연 어떤 문제가 골로새 교회 안에 존재하였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왜 오늘 본문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뒤에 보면은 몇 가지의 신학적인 또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것이 그들의 삶에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이제 주로 그것들이 이제 1장이 지난 2장에 배부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단 사상이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로 예수님에 관한 생각과 개념이 조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를 받은 첫 피조물로 여겼던 거죠. 이제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비유를 해보자면 아폴로쯤 되어지는 제우스의 아들, 똑같은 신이지만 신의 아들, 조금 격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사역의 주체가 아닌 창조 사역의 결과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상한 점성술과 또한 천사 숭배 사상, 할례와 안식일 규례 등의 옛 율법 등 그리스 철학 사상이 함께 내재되어서 그 교회에 암묵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2장 8절, 16절 또 18절에 보면 유대인의 전통의 할례와 안식일 준수 등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는 골로새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내에서 얼마만큼 율법과 안식을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우월과 파벌이 만들어졌고 얼마만큼 유대인화 되었는가가 그들의 신앙적 기준을 가르는 안의 모습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인지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지만 예수님에 관한 잘못된 신학적 지식이 있었고요. 그 당시 세상적 문화와 가치관이었던 그리스 문화와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옛 관습인 할례와 안식일 준수, 자신의 혈통과 가치관에 따른 파벌 형성 등이 잠재적 또는 표면적으로 내재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들에게 가능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었겠죠. 하지만 옥에 갇혀있다라는 그 현실과 편지라는 제한된 그 루트 때문에 전달 방식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꼭 해주어야 할 말밖에 전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있었던 골로새 교회에 해주고 싶은 이야기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편지 서두에 유치시켜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존재했었던 모든 문제들을 한 방에 불식시킬 수 있는 키로 삼으셨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바로 기독론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재인식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진 예수님에 관한 그런 신학적 정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개념을 잡아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재정립되어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가치관과 다시 교육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신앙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존재론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음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창조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에, 예수님께서 창조사역에 말씀의 주체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그 관계론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또 18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낳은 곳이죠. 어미가 자신의 몸이 죽어가는 고통 속에 자녀를 낳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신이 만드신 곳이 이 교회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본원이 된 거듭나 우리는 하나님만이 한 자녀이고 이미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전혀 싸울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관계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존재인데 화평하게 해주셨고요. 개개인의 다른 성격과 배경 안에서 화평할 수 없는 우리가 화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 상식과 인내와 끈기로 하는 화평이 아닙니다. 한계적 화평이 아니에요. 포용력이 넓은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인내심이 더 좋은 사람은 더 인내를 잘하니까 좋은 화평을 이루고 그런 윤리적 화평이 아닙니다. 그랬다라면 저 같은 사람은 평생 가도 단 한 사람과도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인 거죠. 저는 굉장히 상식을 중요시하고 그 상식과 커먼센스가 넘어가버린 대답과 내용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아침에 너 뭐 먹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오늘 아침 맛있게 먹었어? 라고 대답을 하면 그게 뭔 소리요? 뭐 어쩌란 거요? 바로 대화의 단절과 내 마음속에 화평이란 있을 수 없는 거죠. 좀 나랑 다른 세계인가? 인내심도 굉장히 짧아요. 성격도 급하고. 내 마음과 뜻대로 계획된 대로 잘 가다가 안 되면 꽤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다들 느끼셨겠지만 미국 사회 공무원들의 행정처리 좀 잘 우리 뜻대로 잘 안 되죠. 나랏밥 먹고 왜 이렇게 일을 하지? 막 부하가 치밀고 그렇다고 한바탕 붙고 싶지만 말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힘든 인내심이 좋은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화평의 길인가?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인간적인 윤리적인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내심이 저처럼 인내심이 짧은 사람들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서로가 다 낮아지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화평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과 인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화평될 수 있는 길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게 하려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런 나의 행위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서로가 자연히 낮아질 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용서이고 화해인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의지적으로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가서 손 내밀고 안 잡으면 이씨 잡으면 그래 너도 사람 넌 좀 된 놈이구나 이런 의지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죠. 받아주면 그래 너도 나만큼의 사람이구나 준비가 된 사람이구나 받지 않으면 넌 안 될 놈이야 우리의 의지로 다가가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망가지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면 되는데 용서라는 것은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화해와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타이밍에 서로가 만드는 것인데 화해라는 것도 용서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을 해서 이루어주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함께 보고 무릎을 꿇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는 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과 구체적인 모습들이 왜 지금 이 본문의 이 위치에 있는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이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창조와 또 교회 회복의 모습들이 왜 그때 그 사람들한테 필요했었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의 창조와 교회와 회복의 사역을 전달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하시고자 했었던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셨던 분이야.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던 분인 거야. 그것이 말씀하는 대로 이루셨던 말씀의 창조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던 십자가의 교회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기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야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창조도 하셨고 십자가도 지셨고 그래서 교회를 낳으셨고 화목케 하신 거야. 곧 우리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표현하고자 확증하고자 했던 내용은 창조가, 교회가, 화목이 왜 아름다운 것인가?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야.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 거야. 그 아름다움이 창조였고 그 아름다움이 교회이고 그 아름다움이 회복된 우리 모습인 거야.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야. 이제 우리 교회, 골로새 교회 안에는 모든 문제들과 불신, 갈등과 불신의 시작은 예수님을 잘 못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셨던 모습들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수,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타내 주셨고, 피조물이 아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분임을 말해 주겠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세상 몸물들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말하는 대로 하나 되어 조화롭게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임을 이 본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던 우리가 악의 행실로 원수가 되었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시키셨던 것처럼 이제는 당신께서 머리 대신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행하셨던 길이고 아름다운 모습임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그 이면에 흐르는 철학은 우리 귓가에 네가 말하는 대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야. 네가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말을 해주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귓가에 속삭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너의 간판을 만들어봐. 그리고 네가 말하는 대로 열심히 해. 그러면 너는 네가 말하는 대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 마음먹고 독하게 살겠다고 스스로 외쳐봐. 그리고 재테크 열심히 해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 돈 라면 먹고 배 졸여가지고 돈 모으고 그걸로 재테크 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너도 네가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나 부자 될 거야. 라는 대로 너는 살아갈 수 있어. 네가 잘 고르면, 네가 또 잘 선택하면, 네가 입으로 말하는 배우자, 그런 가정 너도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인간관계를 또 만들어가면 돼. 이런 사람과 나는 인맥 쌓을 거야. 난 이런 사람들과만 만들 거야. 그렇게 만들 수 있어. 만들어봐. 왜 안 돼? 자녀교육 내가 이렇게 시킬 거야. 다짐해봐. 그럼 넌 네 자녀 네 말하는 대로 키울 수 있어. 말해봐. 내뱉어. 선포해봐. 그러면 네가 말하는 대로 네 인생 살아갈 수 있어. 의지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말한 것을 이루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그분은 들어주실 거야. 왜?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는 대로 그분의 이름대로 구해. 예수님의 이름 그러라고 주셨잖아. 말하는 대로 구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가고 안 되면 뭐 얼굴 고치고 양심 팔고 컨닝에서라도 학점 잘 만들어내고 인간관계 다 끊어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물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화평대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든 세계가 그분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화평이고 그것이 화목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요.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 가셨고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모습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모습을 손수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대로가 아닌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내 욕심과 내 자아가 부르짖는 대로, 내 말이 그리는 그 장밋빛 인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삶의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창조물의 인생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